7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74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의 어느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로 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그거 교체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져서 그만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참 속으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 하필 이 순간에 펑크가 나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는가 생각을 할수록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몇 시간 후에 그들이 가고자 했던 뉴욕 그 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만 그 9.11 테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이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뉴욕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습니다. 이 뉴욕 테러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는 바로 소집이 되어서 그 사고 현장에서 구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구출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순간 이 부부는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왜 아버지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동안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때문에 의문이 생겼고 혼돈으로 한 3개월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난 아이를 아는 한 부부가 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 7개월 되었을 때에 무역센터에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11 사고가 발생을 했고 급히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망한 이 소방관 이 아버지가 그 부인을 부축을 해서 아래층까지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또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에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떨어져서 죽고 있고 아비규환인 바로 그 순간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내려오면서 이 여인이 자신을 부축해주고 있는 그 소방관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아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아버지가 나도 내 자식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물어보고 영접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여인을 1층까지 무사히 내려다주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여인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한 3개월 지난 후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자신을 구출해준 그 소방관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지었다면서 주소를 알아내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원망을 해야 할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참사를 피한 이 부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졌고 임신해 있던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졌고 그리고 숨졌지만은 그 소방관의 영혼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이나 권고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명령형이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마다 세 번은 감사절로 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그 해의 초두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 정도, 한 5월, 6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이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풍년일 때도 감사절기를 지키고 흉년일 때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결국 이 감사 축제는요, 이것의 의미는 곡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곡식의 많고 적음, 풍년과 흉년,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참 도저히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아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성치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습니다. 이 부정의 연속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아무리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입니다. 이건 최악의 사태죠. 없고 없고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재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쌀통에 쌀도 비어 있어도 너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너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느냐? 다른 모든 것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너 구원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냥 나 하나 때문에 너는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잃어버려도 나만 있으면은 너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통장에 잔고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쌀독에 쌀도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 책임져줄 수 있다 이 말씀이 이 속에 강력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세 번은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요, 이 세 절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절기 중에는 생업에서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공장의 문도 닫고 가게의 문도 닫고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회로 모여가지고 온전히 이것에만 푹 빠져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누어서 먹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업을 내려놓고 모여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맥추절에, 이 맥추절은 상반기에 보리농사, 밀농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업까지도 다 내려놓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리농사와 밀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이 들어도 감사절로 모여야 되고 흉년이 들어도 감사절로 모여야 됩니다. 생업을 다 내려놓고 상반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개입하신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풍년일 때는 풍성히 감사를 아마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풍년인 맥추절을 당했을 때는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도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우리 이 논에서는 보통 때는 다섯 가마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덟 가마니가 나왔다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저절로 흥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농사가 흉년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이 되었을 때는 다섯 가마니 나오던 논에서 세 가마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심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아마 그 얼굴에 자연스럽게 근심 띈 얼굴이 될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여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표정이 밝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어두운 대화가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형통한 해가 있으면은 곤고한 해도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되면은 통장에 액수가 자꾸만 늘어가면은 창고가 가득 차고 할 때는 기뻐하고 춤을 추고 풍성한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 곤고한 날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눅들어 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돌아보라, 즉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무엇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 힘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셨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면 죽음 앞에서조차도 위로와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내 상반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성치 못하고 소출이 적으며 상황이 힘들어졌어도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이 속에 넣어주셨구나,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대화를 해보면요, 한탄하는 말을 합니다. 주로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 따로 바라는 것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만 좀 잘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취직만 하면은 한시름 놓고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좋은 배필을 좀 만나서 좀 시집만 좀 가주면은 그러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만 좀 잘 버텨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융자금만 좀 다 해결되면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 후에 이 연금이 먹고 사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좀 나오면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무엇인가가 지금 해결만 좀 되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내게 당면한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지금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요, 힘든 인생입니다.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성도는요, 평생 감사하면서 살기는 힘든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에 해당되는 이 영어 땡크라고 하죠.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땡크는요, 이 감사는 생각, 이 띵크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 땡크는 띵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비슷합니다, 글자가요. 이 말씀은 생각을 조금만 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만 좀 바꾸면 그 인생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은 생각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나면은 결국 흉년을 당한 해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성숙은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을 잘했을 때에. 미국에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있습니다. 이 주부가 쓴 책이 있는데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한 책입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제라늄 꽃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결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라, 그러한 의미로 이 책 제목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바바라 존슨은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요, 일어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평생 곁에 서서 지켜주고 깨어나기를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음주 트럭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둘째 아들이 호모섹스에 빠져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18세에 베트남전에 자원 입대를 해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바라 존슨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속상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연속된 이 불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렇게 불행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비참해졌습니다. 정신도 육체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 말겠구나. 그래서 다시금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교회 문을 두들겼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왔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데 내가 죽을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감사가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를 다시금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계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그 일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베트남에서 전사한 젊은이들이 한 5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들이 전사했을 때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살 기력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들을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상황이 이러했었는데 내 남편까지도 이러했었는데 저도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이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놓고 세미나도 개최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그 시리에 차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에도 텔레비전에도 출연을 해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비참하다고 불행하다고 한탄하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한 줄에 앉아있는 네 분 중에 한 명은 참으로 절망과 불행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한 명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내가 남편은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냐고. 여러분은 원망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남의 약점만 끄집어내어서 욕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비관적이면서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불행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불행,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또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감사의 열매, 그 열매를요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냥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실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실은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잠시 빌려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몸,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절망 가운데 왜 이럴까,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살라고 빌려주신 것 아닙니다. 이 몸을 빌려주신 하나님께서 빌려주시면서 너희 이 몸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공짜로 빌려준 사람 만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날 때마다 고개 숙여서 인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제게 빌려주셔서, 그것도 공짜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몸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그냥 공짜로 다 빌려주셨습니다. 즉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몸도 주님께서 달라고 그러시면은 다 드려야 됩니다. 너 내게로 오라 그러면요, 이건 내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빌려주면서, 이거 빌려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요, 이렇게 좋은 것인 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고 일단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감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면서 들어가라. 너희 하나님을 만나고 싶느냐? 그러면은 감사하면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빌려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표시가 이 감사죠.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요, 깨닫는 은혜입니다. 움막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곳은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백평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감옥에 앉아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곳은 천국이 되지만은, 궁궐에 앉아서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곳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직장 속에 살고 있어도 깨달아지면은 그곳은 선교지가 되지만은, 좋은 직장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곳은 수용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개떡같은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도 그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러보면은 감사할 것보다는 짜증나게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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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필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 남편, 그 사람 괜히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나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숙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따져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감사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너희들 나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것 때문이라도 기뻐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즐거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지그시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직장에 가시면 직장의 상사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